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148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재물을 예물로 드릴 때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같이 봅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천석 박사님이 외국의 감동적인 실화들을 엮어서 펴낸 책이 있습니다. 노란 손수건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다양한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노란 손수건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아마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여행을 가는 생기발랄한 남녀 세 쌍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버스에 올랐습니다. 플로리다주 해변으로 여행을 가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가면서 제잘제잘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웃고 떠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버스 속에 유독 한 사람이 입을 꼭 다물고 앞 좌석에 앉아서 묵묵히 앞만 응시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얼룩에 있어서 더러웠고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재잘거리는 남녀들의 그 얼굴이 무한해질 만큼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서 버스는 워싱턴 교회에 있는 한 음식점 앞에 멈추었습니다. 승객들은 앞을 다투어 내려서 저녁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홀로 버스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앉아있는 바로 그 사내였습니다. 사람들은 버스에 오르고 내리면서 점점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배를 탔던 선장일까? 아니면 아내와 싸우고 도망을 가는 사람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퇴역한 병사인가? 그 재잘거리던 한 여성 중에 한 명이 그의 옆에 앉아서 말을 걸어보았지만 아주 간단한 대답만 하고 다시금 눈을 감고 아주 완강한 침묵 속으로 들어가는 사내였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버스가 다시 음식점 앞에 멈추었을 때에 이 사람도 식사를 하기 위해서 버스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어젯밤에 말을 붙여보았던 그 여자가 이분에게 함께 식사하자고 권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별 말이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끝내고 다시 버스에 오르자 그 여자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마지못해서 그 대화에 응했던 이 남자의 이름은 빙고였습니다. 빙고는 지난 4년간 뉴욕의 형무소에서 그곳에서 갇혀있다가 이제 석방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침묵하고 우울해 보입니까? 제가 3년 반 전에 정무소에 복역하는 동안 나는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집에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나를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이 되면 재혼을 하셔도 됩니다. 해도 됩니다. 아이들이 자꾸 아버지를 찾는다든지 혼자 사는 것이 괴롭고 고생이 된다면 나를 잊어달라고 나는 편지를 썼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재혼을 해도 이혼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내게 이제 편지를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뒤로 아내는 지난 3년 반 동안 한 번도 내게 편지를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가석방이 결정이 확실해지자 나는 또 내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마을 어귀에 커다란 참나무가 있는데 만일 나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면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를 메우트라고 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란 손수건이 참나무에 걸려 있으면 내가 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걸어서 갈 것이라고. 만일 재혼을 했거나 나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것을 나도 잊어버리고 손수건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버스를 타고 어디로든 끝까지 나는 갈 겁니다. 이렇게 아내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죠. 사숙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제서야 이 남자가 우울하게 침묵하면서 앉아 있었던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던 부인의 얼굴, 평범한 그 부인의 얼굴과 세 자녀의 그 사진을 돌려보면서 잠시 후에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버스가 이제 빙고의 고향인 브룬스위크에 거의 도달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버스 오른쪽 창문으로 앉아서 그 참나무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빙고만 조용하게 앉아서 침묵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받아들일 각오를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마을이 가까워졌습니다. 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버스 안에 잠시 흐르고 그 순간 사람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벌떡 일어나서 젊은이들이 춤을 추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어떤 이들은 눈물도 흘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무는 그 참나무는 온통 노란 손수건의 물길로 뒤덮여져 있었습니다. 나무 위에, 나무 아래에, 낙엽에도, 주변 바위에도 노란 손수건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100개, 200개, 아니 수백 개가 바람 속에서 흘러지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아빠, 우리는 아빠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노란 손수건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빙고는 모든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서 천천히 문을 향해서 걸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읽고 또 읽어도 감동이 있고 아름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이야기가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빙고는 좋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아빠도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자기를 버려도 비난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죠. 재밌는 것은 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빙고가 용서받은 것을 보면서 자기 일인 것처럼 기뻐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도 이것은 빙고 자신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여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용서와 화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죠. 화를 내고 미워하고 짜증을 내고 악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용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빙고의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사람들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에 십자가를 묵상을 하면서 그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죠. 주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자격이 없는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서 노란 손수건 하나를 기대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노란 손수건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잔치를 준비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용서와 화목이죠. 근데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했고 너희와 화목하게 해주었으니까 이제 너희도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화목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는 용서와 화목은 수직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수직적인 화목을 가지고 수평적인 용서와 화목을 하는 것. 그 수직과 수평이 만나면 이것은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수직적인 용서와 화목을 경험을 했다면 반드시 우리 이웃과 더불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반드시 용서하고 화목하는 이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위로만 받고 옆으로만 나누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구원은 상실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뻐하고 춤을 추면서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이 100데나리온은 한 100일 정도 일하면 벌 수 있는, 한 3개월 정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러나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먼지와 같은 돈입니다. 아주 작은 돈이죠. 비하면은 그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쳐넣었죠. 그때 왕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를 다시금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꼴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그곳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용서와 화목의 은혜를 받았으면 또한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옆으로 나누어주는 이 화목, 이걸 가리켜서 화목제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잠속에서 들으시는 예배입니다. 이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사에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가장 기본적인 예배가 번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번제입니다. 예배실에 들어올 때부터 축도를 할 그때까지 만화책을 보는 것처럼 그런 자세를 가지고 드리는 것 아닙니다. 단순히 친구와 대화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아닙니다. 언제나 헌신이죠. 그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를 다 알아야 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제사를 들라고 한다면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번제, 화목제, 속죄제. 예,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말씀하는 것이죠. 화목제, 이 화목제는 조금 다릅니다. 번제는 제물로 가지고 온 짐승을 전부 다 불태워버립니다. 아무도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다 태워버리는 것이죠. 제만 남깁니다. 화목제는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짐승의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전부 다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서 먹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가 수직적인 제사라면 화목제는 수평적인 제사,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하는 수평적인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를 히브리어로 쉘라밈이라고 그럽니다. 쉘라밈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샬롬의 변형어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샬롬. 샬롬이 무슨 의미입니까? 평안, 평강. 우리나라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이게 샬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넘어온 인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구가 이동을 해올 때에 샬롬을 가지고 왔습니다. 샬롬. 그리고 평안, 안녕, 화목. 즉 이 관계가 좋은 상태를 가리켜서 이 샬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린다기보다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따로 있습니다. 속죄제입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는 관계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는 관계를, 위로부터 내려오는 화목하고 있는 이 관계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이것이 바로 화목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배를 드렸다면 반드시 사람들과 풀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화목하고 있지 않은 관계가 있다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들어야 합니다. 예배를 여기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것만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아 이제 예배를 다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산입니다. 그 이후에 화목제가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로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 여러분들은 시간이 얼마나 지나면 화해를 합니까? 다투고 난 이후에 용서하고 화목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제일 좋은 것은 그날 하루 안에 하루 만에 푸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로 건강합니다.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일 속에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풀어나가시는 부분들이 그 속에 반드시 있습니다. 왜? 화목제, 즉 이 예배를 제대로 드렸으니까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 자 하루 동안에 해결을 하지 못할 경우에 하루 만에 해결하기에는 가슴에 쓰라름이 너무 많아 상처가 있어요. 너무 깊어요. 그러면은 얼마 동안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냐 하면은 딱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안에는 화해를 해서 풀어야 합니다. 만약에 풀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분 평생 이 속에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병듭니다. 아픕니다. 뭔가가 자꾸만 풀리지 않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이 속에 풀 걸 풀어야 됩니다. 일주일 만에 풀어야 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3-2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예물을 드리기 전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먼저 가서 네가 먼저 가라는 겁니다.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언제 드리는지 아십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것인데 매일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잠자리에 눕기 전에 화해를 해야 그 잠자리가 평안합니다. 잠 속에서 꿈 속에서 귀신 만나지 않습니다. 평안하고 잠을 잘 잘 수가 있죠. 그래서 하루 만에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찾아가서 음식을 나누면서 화해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안식일 일주일 뒤에 안식일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되기 전까지는 화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걸 가지고 가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찾아가서 음식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을 충분히 나누면서 대화를 하고 푸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이런 찬송이 있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만약에 이런 머뭇거리고 있다면요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처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화목해야 되죠. 이것이 바로 화목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가족끼리, 교우끼리, 그리고 주의 종과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목하기를 먼저 손을 내밀으시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를 받으시고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네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내장에 덮인 기름입니다. 위에서부터 창자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 부위를 하나님께 드리라. 두 번째로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 모든 부위를 다 하나님께 드리라. 세 번째로 두 콩팥과 허리 쪽에 붙어있는 기름 부위 그리고 네 번째로 간 위를 덮고 있는 꺼풀 부위에 있는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공통적인 것은요,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 기름들만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름은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고 힘의 근원이 되고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것을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생명과 부요와 풍요, 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번제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 안희숙 여사가 일제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가 형무소에 갇혔죠. 온갖 수모와 숙시를 다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날 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다가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감옥에서 자주 불렀던 찬송이 있죠. 자주 불러서 안희숙 여사가 자주 불러서 유명하게 된 곡이 바로 오늘 황금성 불렀던, 우리 집사님 황금성 불렀던 바로 그 찬송입니다. 내일이든 난 몰라요. 근데 그 찬송가의 2절 가사를 보시면은 그 2절이 이 안희숙 여사의 신앙과 딱 들어맞는 곡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과 친구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찬송을 부르고 있으면은 이 순사가 와서 안희숙 여사가 막 지근지근 밟았다고 그럽니다. 그때 안희숙 여사가 고백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우리 주님께 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사의 절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미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어느 누구에도 절을 할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주님께 나의 정조를 바쳤습니다. 어떻게 정조가 둘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나는 일본 신사 앞에 내 정조를 바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로서 얼마나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셨는지 모릅니다. 안희숙 여사가 주님께 드렸던 것이 가장 소중한 재물이었죠. 진심으로 말하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결국 이 안희숙 여사는 1945년 8월 18일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형 당하기 3일 전 8월 15일에 해방이 되면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온전한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름을 드리는 그러한 번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름을 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나머지 고기 중에서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 부분은 따로 떼어가지고 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이것은 곧 제사장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로 드리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다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자녀와 그리고 이웃집에 있는 사람들을,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 길을 지켜주셨고 병에서 고침받게 하셨고 먼 길을 갈 때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은혜 받은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도 초청을 해서 이 고기를 나누어 먹으면서 그 불편한 관계를 해소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예배를 잘 들었다고 하면서 가족과 불화하고 이웃과 불화하는 것은 하나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했다면 이제 내 가족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도 화목을 해야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예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사가 성전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돌아가서 아내와 자녀와 이웃들과 함께 먹을 것을 나누면서 화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3장 15절과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고기를 나누어서 먹고 음식을 나누어서 먹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셀 모임에서 음식을 나누면서 감사한 일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는 것, 그거 화목제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드려야 되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능력이 나타나죠. 이와 같이 화목하는 것, 용서하고 화목하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잘 드리면 건강합니다. 그리고 풀리지 않은 부분들이 하나하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풀려져 갑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식탁에서 부부가 대화를 나누고 부모가 자녀와 더불어서 은혜를 나누고 대화하는 것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서먹한 부분이 있다면 서로 용서하고 손을 잡아주고 화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에서 드려야 될 화목 제사입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가 없어진 부부가 서로 마주 앉아서 속에 있는 것을 들어주고 뭔가 응어려져 있는 것을 풀어주는 것, 이것까지 나가야 화목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좀 서먹했던 동료와 마주 앉아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화목하는 것, 이거 화목제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수직적인 예배를 드렸다면 이 수평적인 예배까지 나아가야 우리의 온전한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화목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쳐 흐르고 찬송이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여기저기 구석구석에서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가정에 돌아가셔서 가족과 그리고 동료들과도 마주 앉아서 눈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푸시고 식사를 하면서 화목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